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1월 14일 목요일 예수에 대한 우리의 증언. 요한이 예수의 증인들을 거듭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압도적인 결론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 31절. 당신이 그곳에 직접 있었다고 상상해보라.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면으로 우리에게는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어야 할 더 많은 이유가 있다. 왜 그런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믿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의 분명한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른 성경 기자들이 예언한 성전 파괴, 온 세상으로 복음의 전파, 큰 배도, 세상이 악해지고 계속 타락하는 것 등 많은 것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기간 내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조롱당하는 소수였으며 인간적인 기준에서만 본다면 오래전에 역사에서 사라졌어야 할 무리였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었던가? 그리고 그들이 아는 대로 다 성취되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예수님 예언의 성취인 것이다. 그리고 약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들에게 있었던 일을 추론하거나 또 바리새인과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각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증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이야기는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치유되는 것만큼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자신의 방식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다. 교훈입니다. 다른 증거들보다 성령을 통해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도 복음서의 사람들처럼 그분에 대해 증거할 수 있다. 묵상.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용. 성경을 통해서 당신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거를 발견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충분한 증거를 주시지만 그분은 겸손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할 증거를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증명력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다. 그러나 자신의 유한한 이해력에 분명히 밝혀질 수 없는 것들이 약간 있다는 이유로 설득력 있는 증거로부터 돌아서는 자는 불신과 의심의 차갑고 냉랭한 공기 속에 머물게 되고 믿음의 파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675. 무언가 극적인 것이 필요한 것처럼 혹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는지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제 삶을 채우신 주님의 사랑과 돌보시는 증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예비한 자리에 모신 사람이 살게 될 삶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예비한 자리에 모신 사람이 살게 될 삶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입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무론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예비한 자리에 모신 사람이 살게 될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핀 두 번째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미래와 모든 계획까지도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열심이 있는 분입니다. 에헴하고 앉아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몇 성경절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의 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굳게 세우고 또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마침내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결국은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또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존재들은 그 순간 다 먼지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들의 존재를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에너지를 불어넣으셔야만 그들 모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시지 못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인자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신데 이 땅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두 번째 아담,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인 인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최고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계획이 예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도 법궤가 옮겨질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그들의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면 온 힘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주인의 품성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주인의 품성은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주인의 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에게 맡겨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로 장사를 하여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의 주인이 혼낼 뿐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 달란트 그리고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힘껏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신의 주인은 매우 굳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품성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주인의 품성을 조건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준 한 달란트를 통해서 그 주인은 뭔가 이득을 생각할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잘하여 이득을 갖다 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인은 자신을 매우 혹독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소한 이 본전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올 때 그것을 꺼낸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품성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지 않고 그저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품성을 안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성경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애굽에 온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그렇게 한탄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품성은 언제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노예로서의 삶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행했습니다. 노예로서 열심히 살자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요셉을 신임하게 되자 비록 외국에서 온 노예였지만 그를 가정 총무로 위임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까지 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입니다. 전역의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된 그런 가정 총무 일을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오해를 받아 그는 결국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도 매우 힘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죄수의 삶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셉의 마음은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죽어나간들 누가 그것에 대해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죄수로서 끌려온 자신의 신세에 대하여 한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평온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온 힘을 다해 그는 그에게 맡겨준 일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요셉의 그런 모습이 전옥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옥도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을 만큼 요셉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요셉의 그런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품성을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열심을 그가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41절로 45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죽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레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제 드디어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하여 첫 번째 한 일은 요셉이 즉시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살의 나이에 갑자기 신분 상승으로 인하여 교만에 빠질 법도한 나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열심을 그도 가졌고 배운 사람이어서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앞을 떠나 총리로서의 직무에 온 힘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언제나 자신 만만했고 또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대장부처럼 보이고 거대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확신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온 힘을 다해 열심을 내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로 15절입니다. 내가 또 너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그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온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품성을 안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의 열심은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그는 모든 일에 열성적으로 일했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불꽃처럼 타올라 탈 것이 다 타고서야 인생을 마칩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데에도 열심을 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회에 참석하는데도 열심을 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 있어서도 온 힘을 다해 그것을 행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업에도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은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만 생명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아도 기쁨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맡기며 살 수 있고 온 힘을 다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생명 있는 삶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 때만 생명 있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맡기는 삶을 살게 되고 온 힘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보람과 기쁨과 최선의 삶을 그리고 다산 후에는 생명의 삶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오늘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락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하고 그 지난 시간에 나폴리 항구와 예. 또 우리나라 여러 해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저는 지난주에 다녀왔던 그 제주도 해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 오니 정말 더 그 아름답고 또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예, 이 소렌토와 아말피 해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해변 그리고 바다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보고 즐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찬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하늘나라 가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에 재창조하기 때문에 큰 이런 바다는 있지 않다 할지라도 뭐 개운 물이 흐르고 이렇게 작은 강이 흐르고 이런 것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바다를 좋아하시는데 좀 아쉽진 않으실까?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바다를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이제 나폴리 그 항구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소렌토 항구가 나옵니다. 이 나폴리만을 사이에 두고 나폴리와 마주하면서 살레르노에서 35km 떨어진 지점을 우리는 그 소렌토라고 그러는데 배후에 보면 오렌지, 레몬, 포도 등을 재배하는 가수원이 펼쳐진 이 산지를 이래 등지고 이루어진 경승지입니다. 유명한 이 도라오라 소렌토로 등의 나폴리 민요로 알려진 곳입니다. 포도주, 올리브유가 생산되고 있죠. 이 소렌토로는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수렌툼이라고 하는 휴양지였습니다. 7세기에는 자치 공장령의 수도였습니다. 1137년에 노르만족의 정복당해서 시칠리아 왕국에 편입되었었습니다. 거리의 중심은 다소 강장이고 1544년 이곳에서 태어난 시인 토르쿠아토 타소의 기념비가 그 강장에 있습니다. 시내에는 15세기에 재건된 성당이 있고요. 또 14세기에 건축된 아름다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캄파니아의 장식 미술품, 중세의 조각 그림 및 고전 양식의 이 유물 등이 소장되어 있는 코레 알레 디테라노바라고 이름 붙인 박물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폴리와의 사이에는 열차로 갈 수도 있고 연락선도 왕래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만의 또 하나의 관광지인 키프리 섬과 연락선이 서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 시간이 있으면은 소렌토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승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연락선을 타고 또 바다로 나가서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거리 주변에는 로마 제국 시대의 유적이 이 소렌토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소렌토로라는 노래 잘 아시죠? 그 노래는 그 명성이 아주 세계적입니다. 이 노래 한 곡이 소렌토 지역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이 소렌토가 유명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와서 이곳을 구경하고 이곳에 달러를 뿌리는 겁니다. 뭐 유명해지기 위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곳에 정말 하나만 세계화만 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도 가보면은 파리에 이렇게 둘러보면 파리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나폴레옹인 것 같아요. 또 루이 14세인 것 같아요. 그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구경하려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1902년에 피에디 그로타의 가요제에서 이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발표되었죠. 소렌토는 나폴리 말로는 수리엔토라고 하면서 나폴리의 대안에 있는 반도의 어항 이름입니다. 그것 풍경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떠나가는 애인에게 잊지 못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나니 곧 돌아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돌아오라 소렌토입니다.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애창되고 있는 곡이 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정말 이 노래가 탄생된 소렌토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 가사만큼 아름다운 것인가 확인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교착되었습니다. 그 돌아오라 소렌토로 가사는 다음과 같잖아요. 아름다운 저 바다와 그리운 그 빛난 햇빛 내 마음속에 잠시라도 떠날 데가 없도다. 향기로운 꽃 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내게 준 그 귀한 언약 의하여 있을까. 멀리 떠나간 벗이여 나는 홀로 사모하여 잊지 못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노라. 돌아오라. 이곳을 잊지 말고 돌아오라 소렌토. 돌아오라 돌아오라 소렌토 돌아오라. 아주 멋진 것입니다. 이걸 좀 이렇게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은 소렌토에서 빛나가 있는 또 집나가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리고 돌아오라고 마음의 속으로 호소를 하는 이 자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구약을 쭉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배반하고 떠나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저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것을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시면서 우리는 달아나는데 죄인은 달아나는데 하나님은 뒤따라서 쫓아오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성령으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그 짝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시는 모양이야. 아마 사랑에 눈이 멀으셔서 그런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이 소렌토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이 소렌토에 이르렀을 때에 그만 기묘한 절경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래요. 굴곡진 길은 해변을 따라 이리저리 휘어지고 차창 옆으로는 장관이 이어지는데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항구 초입에 벼랑이 올라섰을 때 감동이 가슴속으로 밀려오는데 바람은 코끝을 스쳐갔습니다. 나는 우선 광대하게 이 펼쳐진 바다 전경에 숨이 멈출 듯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수정빛 하늘 아래 에메랄드빛 바다가 수줍게 속살을 내보이듯 바닥을 훤히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바닷가는 싱싱한 생명력으로 넘쳐납니다. 근데 이 해변 그 길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이 소렌토 이 바다는 정말로 청명해요. 그야말로 바닥이 훤히 다 보입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도로 또 오른편 절경은 갈수록 점입 가경으로 들어갑니다. 낮게 깔린 안개 속 날아갈 듯 솟아있는 기암 개석들이 현란하게 펼쳐지고 이 밀려온 파도가 거기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면서 환상적인 풍경을 빚어내는데 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절경을 빚어낸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저쪽 청록빛 바다 해안에는 아름다운 백사장이 있어서 형형색색의 파라솔이 즐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국제적인 해수욕장 주위는 풍광이 수려해서 은근한 성경을 이루는데 바다의 연풍이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서 잠시 피곤을 씻어줍니다. 이 도로 그 왼편을 봤어요. 이 오른편은 지금 그 말하자면은 폼페이 쪽으로 가고 있는데 도로가 폼페이 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은 그 절벽 점입 가경의 아름다운 그 해변가입니다. 그런데 왼편을 보니까 이 왼편이 언덕인데 이 산은 온통 대리석으로 휘감긴 산입니다. 그 말은 소렌토 해변 그 가에 대리석으로 유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소렌토는 절경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좀처럼 보기 힘든 하나님의 조화 걸작이요 한 폭의 웅장한 그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꼭 가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끽하시고 찬양을 마음껏 하시고 감동을 마음껏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맛을 조금이나마 맛본 듯 모두의 얼굴이 해사하고 유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좀 모자랄 때가 있으면 그걸 채울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두 시간에 걸쳐서 나폴리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나폴리의 그 도시를 보고 다 채우지 못했어요. 실망도 했어요. 그래서 나폴리에서 다 채우지 못한 걸 그야말로 소렌토에서 만족을 다 얻었습니다. 그 누구든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나폴리에서 명성보다는 약간의 실망을 하고 그리고 소렌토에 이르면은 그 모든 것을 만회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렌토에서부터 또 그 큰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또 더 말할 수 없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또 시작이 되는데 포지타노를 거쳐서 아말피, 살레르노로 이어지는 그 해안선입니다. 이 해안선을 아말피 해안이라고 일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명성이 아주 자자한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럴 것인가 가보지 않고는 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곳을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기막힌 절경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눈길을 닿는 곳마다 쪽빛 물결이 출렁거리고 바다를 연주하는 바람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나폴리와 소렌토를 거치면서 아직도 아름다움에 목말라 하는 갈증을 충분히 채워 없애주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세계적인 명승지 50곳을 뽑았는데 그중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말피 해안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50곳 중 1위에 해당되는 이 아름다운 아말피 해안을 봤으니 정말 얼마나 기뻤겠어요. 유명한 책 내가 사랑한 유럽 톱10 그 아주 한동안 베스트셀러에 이르렀는데 이 책에도 보면은 내가 사랑한 유럽 톱10 중에 1위가 바로 이 아말피 오픈과 일주입니다. 아말피 해안은 1997년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아말피에 도착하면 바다를 가르며 길게 바다 한가운데로 뻗어있는 선착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말피 전체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해안 절벽을 따라 늘어선 건물들이 곧 굴러떨어질 듯 아슬아슬합니다.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청량한 자연의 생명력이 어우러진 미항들의 정취를 만끽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이탈리아의 가구점에 들렸어요. 거기서 몇 가지 기념품을 사게 되는데 이 소렌토에는 이 대리석이 유명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진 아름다운 꽃들이 그것이 들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휴식처를 찾아서 가이드가 지난밤에 해서 준비한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고 모두 만족했습니다. 이 소렌토에서 한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 몸속을 파고들어서 힘을 줬습니다. 포근한 그곳에 누워서 잠시 옷을 질기고 싶었습니다만 그러나 일정을 따라 책으로만 읽었던 비극의 도시 폼페이의 폐허를 보기 위해서 발길이 아주 빨라졌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은 폼페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폼페이 그 현장 우리가 이야기를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감탄에 감탄을 자아냈던 소렌토 정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따르라.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